특별히 Good to Great이라는 책은 콜린스와 그의 연구팀이 2,000페이지의 인터뷰와 6,000건의 논문 조사와 3억 8천만 바이트의 정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나온 결과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연구와 엄청난 연구의 결과로 나온 책입니다. 분석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발돋움했는가를 조사 연구한 것이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많은 기업들이 중간에 망합니다. 참 많은 기업들이 망해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점프하느냐, 이것을 다룬 책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신가요? 궁금하신가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의 눈에 띈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First who, then what이라는 개념이에요. 그 책에 나온 개념인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한국으로 번역한다면 사람이 먼저, 그 다음에 할 일 정도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나는 우리가 이 버스를 어디로 몰고 가야 할지 정말 모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버스는 기업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환경이 워낙 빨리 변하다 보니까 미래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이 기업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 이것은 압니다. 우리가 적합한 사람을 버스에 태운다면 가능합니다. 적합한 사람을 적합한 자리에 앉히고 부적합한 사람을 버스에서 내리게 한다면 이 버스를 멋진 어딘가로 몰고 갈 방법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인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중요한 순간에 결정할 것이 무엇, what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결정해야 될 것은 who,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세상이 정말로 빨리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불확실한 세상에서, 불확실한 미래에서 준비해야 될 것은 what, 그 무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전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누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 적합한 사람을 뽑아서 미래가 불확실하더라도, 세상이 변하더라도 거기에 맞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만 그 기업에 있다면 미래가 불확실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맞는 적합한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결국 결론은 이것입니다.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뭐냐면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나의 파트너로 삼을 것이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인사가 만사이기 때문이에요. 그 예를 짐 콜린스는 포천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978년에 짐 로건과 그의 파트너인 먹스 스탐프가 최초로 캐나다에 있었던 로키 산맥의 최고봉에 오릅니다.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산의 최고봉에 오르려다가 죽거나 실패했어요. 그만큼 험악한 산입니다. 그런데 이 짐 로건이 최초로 그 일에 성공을 했어요. 콜린스가 짐 로건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로키 산맥의 최고봉에 오를 수 있었습니까? 아직까지 아무도 정복하지 않은 그 최고봉을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가장 적합한 파트너를 찾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험한 산을 오르려면 기후가 어떻게 변할지, 산 꼭대기에 무엇이 있을지, 어떤 위험이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을 아직 아무도 정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확실히 아는 것은 그거죠. 어떤 산을 오르더라도 올바른 파트너를 선택하면 그 파트너와 함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what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who를 바르게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동의가 되는 내용이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예전에 배웠던 이 책의 내용들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First who, then what이라는 원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이사야서 8장은 이스라엘의 참담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스라엘의 타락과 제약으로 인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이사야서 8장이 보여줍니다. 그 내용 중에 제가 한 대목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8장 21절과 22절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괴로움과 굶주림으로 이 땅을 헤맬 것이다. 굶주리고 분노한 나머지 위를 쳐다보며 왕과 신들을 저주할 것이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왕과 신들을 저주하겠습니까? 22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땅을 내려다보겠지만 보이는 것은 다만 고통과 흑암, 무서운 절망뿐일 것이니 마침내 그들은 짙은 흑암 속에 떨어져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참담한 상황이고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9장에 넘어오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고요. 혼돈과 혼란에서 평화와 화평의 무드로 모든 것이 바뀝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은 오늘 본문 1절 앞에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접속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또는 그러나 but이라는 의미의 접속사가 있습니다. 즉 앞선 8장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9장이 나온다는 것이죠.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내버려 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께서 서쪽 지중해 해로부터 요동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지역을 영화롭게 글로리파이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 그리고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이에요. 북쪽 경계에 있었기 때문에 강대국들의 공격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혼혈인과 이방인들이 많이 살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멸시했던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2절의 결과가 주어질 것을 말씀해요. 2절입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하나님이 주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에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에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주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뗄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8장과 다르게 9장에서는 전쟁이 아예 없는 평화가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멸시받던 지역, 가장 공격을 많이 받아서 고통과 신음에 있던 그 지역이 평화와 축복의 지역으로 바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혁명적인 변화가 올 것을 9장에서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모든 일이 what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때문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이론이나 어떤 전략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체제를 바꾸거나 이념을 바꾸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혁명적인 변화가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6절이 바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요.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핵심이 무엇이냐? 혁명적인 변화의 핵심이 무엇이냐? 한 아기의 탄생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 아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왓이 아니라 후 때문에 혁명적인 변화가 가져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아이의 특징을 계속해서 6절 중반부에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흑과 같은 이 땅에 빛이 임하고 평화가 오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저주의 이 땅에 축복이 임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한 아이의 탄생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바로 그 이유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조직이나 법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한 분의 오심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 한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하죠. 평화가 오고 축복이 오는 것을 왓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직장을 얻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체제가 바뀌면 그것이 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어떤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어떤 신조를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에서 신앙이 시작됩니다.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교제하는 것에서 바로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나요? 정확한 질문은 무엇을 주신 것이 아니죠.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거예요. 어떤 신조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왓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후를 믿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비결이 뭐냐? 바로 독생자, 후, 그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셀레브레이션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생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터널 라이프입니까? 이것도 잘못된 질문인데요. 성경에 의하면 영원히 사는 것은 그 무엇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사도신경을 외워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이란 것은 교리문답의 답을 척척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무엇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이란 것은 누구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후였어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가는 방법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 아니에요. 이념이나 체제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기로 임하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위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서로 간에 친교하며 밖으로는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모임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핵심도 후입니다. 왓이 아니라 교회의 핵심도 후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한 분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사역의 핵심도 왓이 아니라 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잘 준비될 때 교회도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립니다. 무엇이 우리의 희망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울한 세상의 뉴스 가운데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진의 소식, 산불 소식, 천재지변의 소식, 우울한 소식들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다가옵니다. 무역전쟁, 비정규직의 죽음, 암울한 현실 가운데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다시금 그분께 집중하는 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어떤 이벤트가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어떤 사건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금 생각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정신입니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를 가져오신 예수님께 다시 초점을 맞추는 크리스마스의 복된 날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머리를 숙이고 우리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First Who, Then What입니다. 세상의 기업도 what이 아니라 후에 집중할 때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하는 세상, 빠른 세속화로 우리를 도전하는 이 세상에 다시금 우리가 집중하고 붙들어야 될 것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탄 축하 예배로 모였는데요.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께 다시금 집중하는 성탄의 계절이 되도록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